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1세기에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2000여 년이 지나면서 더욱 사실적으로 실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사도나 사도들의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것으로 증언을 했고요. 수천 년이 지난다고 해도 이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늦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야 2000년을 지났다, 2010년이 지났다, 20세기를 지났다, 21세기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달력을 헤아리지만 주님께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시간을 세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그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증거를 하심으로써 서로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서 상을 잃지 않게 하라시는 그런 당부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몇천 년이 지나든 우리의 생애가 끝나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가지고 올 상급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면 신앙에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재림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를 알게 하지 않으신 것도 은혜다. 저는 그렇게 늘 이해를 하게 됩니다. 1세기의 신앙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때에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대하였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의 당한 고통과 환난과 비교될 수 없는 위로와 상급을 주시리라는 것이었고 오늘 이 베드로의 메시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믿는 데 대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고 세상의 문화의 발달과 생활의 편리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에 대해 너무나 안일해지고 무뎌져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면 영광의 약속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염려를 갖게도 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미래의 영광의 약속이 오히려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비극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는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우리 머릿속에 두지 못하는 이런 안일함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분명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에게 늘 의식하고 기대해야 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어른들만, 어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다른 직장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도 오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의 세움보다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늘 목적을 둘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막연한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과제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서적인 것보다도 내용적인 면을 나눠서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또이 말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 약속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거지요. 변치 않은 약속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든가 또는 창세 전에 예비하사, 이런 창세 전에라든가 이 같은 주님의 시간에 관한 말씀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초가 언제일까? 그게 우리 시간으로 세었을 때 얼마나 됐을까? 그걸 아직도 완벽하게 헤아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인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대. 우리는 현재 시간 속에서만 현재를 의식하고 지나간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잡혀 사는 얽매인 사람들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영혼과 영성에 관한 사실들을 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빠요. 시간 맞춰야 되고. 이게 지상에서 삶이에요. 예배를 진행하고 찬양하면서 아 이게 시간이 다 됐구나 찬양을 줄여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재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의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주님의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한다고 하는 겁니까? 믿음도 수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입니다.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실 때는 밤의 한 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급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빨리빨리, 빨리빨리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거지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은 주님께서도 이 약속을 사실은 기다리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 내가 천년, 천년을 하루같이 너희들의 만남을 기다리마. 이런 주님의 우리를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고백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교훈이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상반절이거든요. 초를 다투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늦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역사의 마지막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욱 속도에 민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급하고 바빠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속도전으로 갑니다. 음속, 마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기준. 지금 어때요? 로켓이라든가. 빛의 속도,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고 경고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속도전에 우리가 뛰어든 사람들로서 이해를 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은 뭡니까? 기다림의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못함을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죠. 그럼 그렇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늦추시는 이유는 주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전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또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늦추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늦춰지는 것 같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늦춰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상반절 그리고 12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씀과 12절 하반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는 반복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학적 연구와 함께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리함과 맞추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이러한 진보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개발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주인됨에 모든 만물을 다 써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완악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같은 원리는 사람을 해치는 데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자연은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사람들도 스스로를 해치는 뭐 요즘 우유빛 주사라는 걸로 주사를 맞고 세상을 뜨는 일, SNS, 자살 사이트 같은 것들이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게 하는 이게 다 무슨 문제겠습니까? 보다 발전된 문화 속의 사람들은 더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문명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행복지수에서 더 높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이러한 창조주를 부정하면서 사람들이 발전시켜가는 과학과 문화는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이 사람의 이름을 내고 주님의 피에 속죄를 부정하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을 혼잡케 하셔서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최고로 발달한 모든 것들이 불태워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의 귀로 들으면 꿈 같은 이야기죠.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미래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최고의 과학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은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날짜는 절대로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과학이.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못합니다.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다고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천하에 없죠. 그런 바보 도둑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부터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쓸 것이 없다 그럽니까? 당연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역시 주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역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경계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간의 발달된 두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은 찾아낼 수 없고 계산해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이 바라고 기대한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9.11 사태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최고의 철옹성 같은 뉴욕의 하늘에서 테러를 하는 비행기가 뜨고 그 튼튼하게 완벽하게 지어진 무역센터가 저렇게 힘없이 무너지는가.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상징입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무역센터가 힘없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십시오.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믿지 못할 사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경고로서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를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2절 하반절 그럽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은 불이고 마침내 모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죠.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오만과 죄악과 불손입니다. 마지막은 이 지구는 이제 이것을 드러내면서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오만과 수치만이 주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경고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 수치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과거에 물로 한번 망했던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앞에 6절 7절에 세상이 한번 물로 망한 것처럼 앞으로는 불로 태워질 것에 대한 역시 경고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오로지 죄인들의 오만과 수치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은 다 가려지고 있죠? 언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는 뭐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될 것을 과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1절 하반절 그리고 12절 상반절까지 13절을 보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자명한 사실 앞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찌 보면 앞에 이야기들은 다 자연적으로 있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하지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과제요 신앙의 이유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자신의 욕망과 영광과 편리를 위해서만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하늘 밑에 사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런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의 피로 저주에서 우리를 사주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같이 망한다면 그것은 알지 못한 불신자들보다도 더 가련하고 불쌍한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수시로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역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에는 재앙의 날이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대하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11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거룩한 행실이 뭘까? 자주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하기오스. 하나님께 바쳐진 삶입니다. 정결한, 구별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바쳐진 그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경건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시니까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이면서 좀 독특합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 유세베이아 히랍으로 유라고 하는 것은 잘 그런 뜻이고 세보마이 하는 것은 예배하는, 섬기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형통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잘 예배할 삶의 모습을 현실에부터 우리가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바탕과 목표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지요. 12절 상반절인데요. 여기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도카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기대한다고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기다림의 긴장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땅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수치가 드러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사모하라는 말은 스피우도 그런 말입니다. 재촉한다는 겁니다. 또 간절히 기다린다, 서두른다 그런 말이에요. 재촉한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복음이 세상 만민에게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 오심을 당겨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과제예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나타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럴 때 그래야 비로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 구별된 삶, 그리고 불신자들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에 경건하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오로지 사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서로 간에 하는 것이고 어느 한편이 지키지 못하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세 계약을 하죠. 100만 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 나 그 집에 안 들어가겠어,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왜? 약속을 어긴 거니까.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리고 어기게 되면 결국 손해나는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란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증거를 삼아 구원을 약속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이 피의 약속을 지키며 그를 기다리는 자들만이 영생의 약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과 응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첫째로, 속히 오리니 뭘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리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의 영광은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삶을 잘 산 사람들에게 사람이 상 주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예수님 가지고 오신다고,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고 여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하는 무리에 속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